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기본수 삼박교회 심호하시는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를 읽습니다. 열왕기상 제3장 16절에서 28절까지를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내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나는 이 모든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나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다 준 거죠. 여러분, 이 전기가 전선을 통해 흐르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딱 맞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침없이 솔로몬 안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솔로몬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자기를 믿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가,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창녀 두 사람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 앞에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해주죠. 정확하게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가려주는 일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건 단순히 그냥 재판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는 성경 전체가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의 지혜 전체가 통째로 다 담겨 있다, 이 안에. 그만큼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제가 참 늘 제 마음으로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늘 있게 되기를 바랬죠. 근데 이제 그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의 세계나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낙엽은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낙엽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생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어 있습니다. 마치 장미 한 송이가 꺾여 있으면 꺾였어요. 냄새도 나고 모양도 아름답지만 죽었습니다. 꺾이는 순간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불행을 이길 힘이 없어요. 마치 급류에 휘말리면은 그냥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듯이 이 소용돌이 치는 그쪽으로 그 옆을 지나가면 다 거기 휩쓸려가지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듯이 인생은 죄악의 바람이나 죄악의 소용돌이를 절대 이겨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다 거기 이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만여 명 이상이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딱 휘말리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거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이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기서 건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아무리 단단히 잠겨 있어도 열쇠만 있으면 그 간단히 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두움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이길 수 없는 어두움은 없단 말입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짙어도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빛이 도저히 막 빛나질 않더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딱 켜지는 순간에 어두움은 금방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 우리 속에 빛이 없는 것이 문제지. 뭐 어려움,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빛이 없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신도 많고 질문도 많죠. 여러분들이 만일 수학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근데 수학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안 풀려요, 도저히. 그러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의심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뭐 문제가 이래? 이따의 문제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시험지를 찢어버린다 할지. 문제된 사람을 막 불신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왜 안 풀리는 겁니까? 내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지 좀 더 좋은 지혜가 오면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든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따위로 생겼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 이 문제 너무 어려워. 이 문제는 나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야. 그거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그게 안 풀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좀 더 좋은 지혜가 오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그거 다 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좀 더 좋은 지혜가 오면 다 풀리게 돼 있다. 뭐 어떤 것도 다 풀리게 돼 있다. 자, 여러분. 어두움이 짙은 것은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빛만 오면은 어둠 그까지 것 한순간에 물러나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요즘 참 우리 성교회 안에 보면은 어떤 병이라도 믿음이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 그 병에서 해방을 받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제 제가 그 서부산교회 1996년도에 서부산교회 있었어요. 95년도에. 1995년도에 한 1년 정도 서부산에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갑상선염. 그래가지고 의사가 잘 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을 막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잘 쉬어라. 무조건 쉬어야 된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쉬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 제 아내가 잘 쉬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린 쉴 처지가 아니거든요. 처지가 팔자가 쉴 팔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좀 쉬려고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박목사님, 박옥수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발령이 났어요. 그 전날 박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헌당 예배 드려주시면서 야, 전도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다음날 보니까 발령이 났어요. 한박교회 부목사로. 그래가지고, 아, 보니까 이거 쉬는 건 다 틀린 겁니다. 아예 박 목사님은 전쟁하시듯이 살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나는 뭐 괜찮은데 내 아내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당신이 그 빨리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참 큰일 났네. 당신이 잘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맛있는 거 먹고 잘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야, 이게 그러긴 틀렸다. 그럼 걱정, 뭐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걱정할 새도 없이 이제 대전으로 간 거죠. 다 가니까 막 아니다 다를까 박 목사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일을 막 가는 날 막 일을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정신없이 1년을 살았어요. 이제 뭐 진짜 아침에 제 아내하고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각자 일에 충실하다가 저녁에 이제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 잘, 어디 잘 지냈어? 정신없이 이제. 그렇게 1년이 지나버렸어요, 1년이. 처음 급하게 오다 보니까 약봉지도 놓고 약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모처럼 같이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차를 한잔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차를 한잔 딱 하는데 제가 갑자기 1년 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참! 당신 그 병 있었잖아. 갑상선.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 참! 내 갑상선 있었지. 1년 지났는데. 정신없이 다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아, 참, 나 갑상선. 내 갑상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병원에 가보니까, 그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없어집니다. 예?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있는 거지. 진짜 병이 있어도 잊어버리면 없어진다니까요? 아멘? 실제로 없어집니다. 그게 생각하니까 자꾸 있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 뭐 특별히 믿음도 갖지도 않았어요. 믿음 가질 시간도 없어, 바빠가지고. 근데, 시간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여러분, 뭐든지 그게 우리 마음에서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어이, 제가 이제 시험에 한번 빠졌어요. 그래, 목사님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지구를 떠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뭐가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아, 힘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아들 주한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1990년도에 이제 태어나서 3일 지났을 때 서울 한양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급성도의 수막염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거기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45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거기서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네 아들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 아, 예, 건져주셨죠. 자네 그때 위기였어. 누가 자네 도울 수 있었어? 아무도 도울 수 없었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병이 커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되잖아. 예, 됩니다. 뭐가 문제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 건져내실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야?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문제만 있고 근심만 있고 형편만 있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문제냐? 야,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떠오르니까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보면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강사로 절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인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한번 못 해봤지. 말도 되게 많이 더듬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말도 더듬어가지고 이 발표하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선생님이 나와서 발표하라고 하면 늘 벌벌 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 앞에 서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한다 이런 것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일반교회, 장로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장로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니까 참 이런 날이 왔는데. 아, 저는 제가 말도 더듬고 또 공부도 못하고 학교 다닐 때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되게 멍청하더라고요, 제가. 남들은 다 이해가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고 모든 부분에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을.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무지하고 그 육신의 욕심밖에 없었던 저에게 그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하나 오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 저는 그냥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앞에 마음만 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정말 모르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받았을 뿐이에요. 이게 살면서 점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딱 한 가지 느낀 거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사람들의 모든 절망을 끝내고 죄를 끝내고 그 사람을 어떤 불행에서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트루스토리 그거 보셨죠? 그분도 참 지지리도 안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분을 건져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 그런 것처럼 야 진짜 어떤 제 삶에서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저에게 자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마치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소경이 말입니다.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든요. 이 소경은요 두 종류의 소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병에 의해서 실명이 된 사람이 있고요. 그 10살이나 뭐 15살 때 실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고 싶어서 미쳐요. 우리 교회 문유시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야구 심판 봐주다가 야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25 넘어가지고. 이분은 보고 싶어 미쳐요.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매 하나가 선을 보는데 선을 봤어요. 선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선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소경이었어요. 그래 그 소경 형제하고 선을 봤거든요. 둘이 딱 앉았는데 아 자매 저 형제하고 오늘 결혼할 사람이니까 만나봐 그러니까 얘 보긴 봐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그러더라. 그 어떻게 보지? 그럼 손으로 만져봐. 그래가지고 이제 박 목사님께서 딱 중간에서 이제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자 둘이 이렇게 자네들은 안 보이니까 손으로 만져보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 손을 딱 끌어다가 이제 형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막 형제 살갗이 다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자매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특징은요,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소경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처음으로 학교에 가가지고 산이 높다, 뭐 하늘이 높고 산이 높고 바다가 푸르다,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죠. 그런 게 뭐야 대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야,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소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느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소경으로 살아온 그게 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불쌍한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냐면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조차도 못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보같이. 근데 자기 앞에 지금 누가 지나가고 계시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사람을 능히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 사람이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경들 막 예수님에게 끌고 갔어요. 야, 지금 저분이 누군 줄 알아? 저분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야. 너 빨리 가서 예수님께 가면 네 눈이 열려. 막 예수님에게 끌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소경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벳세다의 소경의 손을 붙들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경의 손을 붙들고. 그러니까 이 소경은 소경이니까 날듯 소경된 자니까 어디 앉혀두면 바깥으로 다른 데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앉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여행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의 손을 붙들고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을 밖으로 가셨어요.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곳. 이 마을을 이 소경은 한 번도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마을 밖으로 여행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소경아, 너 보고 싶냐? 보는 게 뭔데요? 야, 너 하늘 본 적 없지? 예, 없습니다. 야, 너 하늘이 얼마나, 너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 너 하늘의 구름은 얼마나 예쁜 줄 알아? 너 그거 본 적 없지? 예, 없습니다. 보고 싶나? 아,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보고 싶네요. 너 바다 본 적 있어? 없어요. 그 바다가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 줄 알아? 야, 너 배 타고 바다를 쫙 달려보면 얼마나 그 바다, 그 석양의 바닷가 너무 아름답다. 너 그거 한 번도 본 적 없지? 예, 없어요. 야, 넌 너무 불쌍한 거야. 예수님, 저 그거 보고 싶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보고 싶은 거죠. 예. 그래, 예수님이 너 보고 싶지? 예, 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소경이 처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날 때부터 소경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소경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서 그 하나님 나라로의 여행, 말씀으로의 여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은 빛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눈이 오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저절로 사진을 한컷 찍고 싶죠? 그죠? 딱 너무 아름답잖아요. 밖에 나가보니까. 그럼 여러분, 이 본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이 말입니다. 빛이 이 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넓은 장면을 빛이 쫙 감싸가지고 내 눈안에 쏙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빛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빛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빛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모두 싹 담아가지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눈 안으로 쏙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모든 아름다움을 이 본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지만 빛이 우리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은 빛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싹 감싸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쏙 집어넣어주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싹 싸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쏙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지한 인간인데 저도 이제 목사님을, 박 목사님 만나고 처음으로 이 말씀이 일하는 세계, 하나님이라는 세계를 조금씩이나마 느끼기 시작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군대 좀 가야 돼. 군대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돼. 자네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군대 가서 고생 좀 해야 사람이 될 것 같아.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목사님 고생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군대 생활 좀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돼, 자네 고생 좀 해야 돼. 제가 군대 갔는데 아, 이 군대 생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그 이 말씀이 하나 온 거예요. 말씀이. 제가 막 군대 생활 너무 힘들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8절 읽는데 베드로가 뛰어난 자가 아니었구나. 바울이 뛰어난 자가 아니었구나.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가 할례자의 사도가 되었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가 이방인에게 사도가 됐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내가 이 군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막 군화를 닦고 있었거든요. 절망 가운데서. 제 2등병 때 군화 한 30켤레 막 쌓아두고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병장 하나가 딱 내게 다가온 거예요. 열심히 닦고 있었죠. 날 딱 보더니 야, 예, 이병 김성원, 너 죄 있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질문은 내가 늘 남에게 하는 질문이었지. 나는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너 죄 있어 없어? 내가 하도 질문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희롱하시는구나. 아, 그 병장이 이병장이라는 분이 나한테 너 죄 있어 없어? 제가 순간 좀 약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장이 박수를 딱 치면서 그렇지 너 죄 없는 놈이었어. 너 내가 보니까 죄 없는 놈이었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우리 그 회식을 했거든요. 12월 24일 날. 회식하는데 무조건 군대 회식은 막내 일어나서 노래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모든 군대 회식은 막내가 일어나서 노래를 하면서 아주 귀염둥이, 재롱둥이 노릇을 하면서 분위기를 돋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막내라서 막내 벌떡 일어섰거든요. 노래 일발 장전, 발사 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아, 제가 세상 노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부르고 싶더라고요, 세상 노래, 진짜. 나는 이미 그때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 노래나 막 유행가 부르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억을 멈추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도 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노래가 딱 한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딱 한 노래만 나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게 12월 24일이라 기쁘다 구조 오셨네. 아, 이거 다 술자리인데 내가 도저히 그 노래 못 부르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불러 노래 일발 장전 발사 그러는데, 아, 어쩔 수 없이 기쁘다 구조 오셨네 불러버렸어요. 기쁘다 구조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는데, 야 이 새끼 한번 맞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여튼 바로 이제 축제 분위기가 끝나고 온갖 이제 뭐 모포도 날라오고 뭐 이렇게 막 뭐 숟가락도 날라오고 군화도 날라오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제가 그날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식이 끝나고 저는 이제 불려가가지고 저를 좀 몇 대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내 죄명은 고참 희롱죄. 네가 우리가 술 마시는데 기쁘다 구조 오셨어? 야, 너 진짜. 내가 환자들 많이 봤지만 너 같은 환자는 난생 처음이다.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 다 환자라 하거든. 야, 이거 환자 중에도 완전히 중환자구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좀 찍혔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난 정말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고난 받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그리 몰아 넣으시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말씀이 하나 왔는데, 하나님 내 역사하십시오. 근데 그때 이제 그 병장이 날 찾아온 거예요. 가지고 너 저기 죄 없지? 그래 너 죄 없는 놈이었어. 아, 그러면서 이분이 막 난 달라붙어가지고 그 죄 없는 게 진짜 구원이라 하더라. 내가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왔는데 어디서 복음을 살짝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 없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이 정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막 죄 없는 사람 만났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어느 날 또 이분이 또 날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 네가 내게 복음을 좀 전해다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구원받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신약성경을 눈에 딱 붙여놓고 다니더라고, 한 2주간. 이렇게 딱 눈에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야, 이거 완전 다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아, 예. 다 지옥 가는 거죠. 야, 그래. 그때부터 막 밖에 막 다니면서 김성훈이야 그러는데 너들 다 지옥 간다 하더라. 야, 제가 그날부터 무지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참, 나는 진짜 이런 상황이 되기를 정말 원치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저에게 어려움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사람이 막 떠들어 주고 다니니까 한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는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또한 내게 역사하사.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오면서 하나님이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끌어주시더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말씀이 와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붙들고 저를 끌고 다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진짜 소경인데 하나님 나라의 소경인데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소경이 예수님과 마을 밖으로 여행을 하면서 조금씩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 말씀으로 저를 이끌고 제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세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은 역사하는구나.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절대 어둠이나 근심이 말씀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소경인 저를 이끌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소망, 이걸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뭐 북한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폐쇄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외부 정보를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냥 이 북한이 마치 천국처럼 지상 낙원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해놨단 말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다른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자꾸 가게 될 거니까 어떻게든지 못 듣게 하고 폐쇄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들은 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듣는다는 거죠. 라디오를 통해서 또 이쪽에서 막 무슨 전단 살포를 통해서 이제 진짜 이 대한민국이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구나. 우리가 진짜 불쌍한 나라구나. 이런 걸 발견하면 막 그 나라를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속았구나. 그러면서 그 나라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저도 말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런 불쌍한 저를 이끌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로 제 마음을 끌어주고 싶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3장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이거를 연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자, 지금 혹시 저 배우 있나요? 한번 나와 보세요. 자, 배우. 자, 여기 자, 지금 예. 자, 지금 저 무선 마이크 하나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자. 자, 지금 여기 열왕기상 3장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연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자매는 창녀 두 명입니다. 창녀 두 명. 예, 죄송합니다. 창녀 두 명.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그쪽에 서고. 그리고 저기 그 빨간 옷은 왕입니다. 솔로몬 왕. 자, 왕은 이 중앙에 딱 서세요. 그리고 얘는 어린 아기입니다. 자, 우리 좀 무릎 꿇고 거기 좀 있어 봐요. 자, 지금 이렇게 조금 가까이. 자, 지금 이 솔로몬 왕 앞에 창녀 두 명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읽었다시피. 그래가지고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말하기를, 예, 이 여자가
진짜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가짜 엄마예요. 악한 여자예요. 근데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안 가는데 이 여자가 말하기 저 여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그랬더니 저 여자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은 네 아들이다.
자, 그랬더니 이 왕이 말입니다. 이 왕이 말하기를, 이 여자는 말하기를,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니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다 하는도다.
아,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산 아이를 반에 나눠 이는 저에게로, 반은 저에게로 주라.
그랬더니 갑자기 진짜 엄마가 무릎을 팍 꿇는 겁니다. 무릎을 팍 꿇으면서, 왕이시여, 그건 아니되옵나이다.
왕이시여, 그건 아니되옵나이다.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저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아,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아라.
저가 그 어민이라.
자, 박수. 자, 예. 예, 잘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아이, 참, 제가 땀나네요. 잘했죠?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보고. 상당히 내 생각보다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창녀 두 사람이 한 아이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이 말입니다. 요즘 시대 같았으면은 DNA 검사해버리면 당장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누가 엄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진짜라고 주장하니까. 자, 여러분. 한쪽은 진짜고 한쪽은 가짜입니다. 한쪽은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를 붙들고 있고, 한쪽은 욕망으로, 거짓으로 그 아이를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말입니다. 왕이 그 아이를 보니, 그 핏덩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그죠?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이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인생과 왕의 인생은 똑같이 시작했던 거예요. 똑같이. 이 아이를 보니 솔로몬이 왕이 될 즈음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즈음에 태어난 아이인데 내가 왕으로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내 왕은 실패한 거나 똑같은 거, 내 왕의 생명은 실패한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왕이 그 아이를 보면서 팍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행복하게. 자, 그럼 여러분,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이 아이가 진짜 행복하려면 이 아이가 진짜 엄마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은 지금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 핏덩이를, 저 앞에 울고 있는 저 불쌍한 아이를 진짜 엄마의 품 안에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뜨거운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진짜 엄마를 드러내줘야 됩니다. 모든 국민 앞에 진짜 엄마를 높이 드러내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칼을 가져와라. 그 아이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에 나누어 반은 저에게 주고 반은 이에게 주어라. 이 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거기 지금 마당에는 수천 명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지? 죽이라고? 아, 저 아이를 죽이란 말이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아이 죽는 거야?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왕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왕이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왕은 뭘 정확하게 알고 있었느냐면 진짜 엄마와 아이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고통이 오면 누구에게 고통이 옵니까? 엄마에게 고통이 오거든요. 엄마에게. 만일 저 뒤에서 애기 하나가 앙 하고 울어봐요. 그럼 이 중에 한 명만 탁 튀어나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튀어나가요? 안 나가요? 딱 나가죠?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엄마는 알거든요.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바보 천치 같은 엄마라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가 안단 말이에요. 제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리 아이는 이 뇌에 그 염증이 있어가지고 척수를 빼가지고 염증 수치를 계산하더라고요. 알아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척수를 빼요. 이 척수 빼는 의사 하나가 있는데 레지던트 1년 차인데 남자 의사인데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은 반틈쯤 이렇게 감고 와요. 손톱은 안 깎아가지고 시커멓고 비실비실 와가지고 척수 뽑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척수를 잘 뽑는 의사가 뽑으면 안 아파하는데 그 의사가 오면 꼭 울더라고요. 이걸 척수를 이 척추 사이에 딱 바늘을 꼽는데 잘 뽑아야 되거든요. 이걸 잘 먹고 피가 섞이고 그러면은 다시 뽑아야 돼요, 다음날.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사람이 오면 꼭 다시 뽑아, 다음날. 그래, 이제 그 의사가 와가지고 척추에 바늘을 탁 꼽으면은 내 아내가 움찔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리고 다음날 다시 뽑으러 피가 섞였다고 다시 한번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진짜 그 의사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이에게 주사바늘이 들어가니까 엄마의 마음에도 같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죽음이 올 때 엄마의 마음에 먼저 죽음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이에게 고통이 올 때 진짜 엄마의 마음에는 먼저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엄마예요. 왕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죽여! 그러면은 진짜 엄마의 마음에만 죽음이 오거든요. 진짜 엄마의 마음에. 진짜 엄마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 반대편 여자, 저 가짜는 누가 가짜인지 알 거 아닙니까? 진짜 엄마는. 저 가짜는 이 아이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죽어도 이 아이가 설령 죽어도 포기 안 해. 근데 이 엄마는요, 아이가 죽게 되니까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여자는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죄인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이 아이를 죽여!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왕이요, 내 주여, 아무쪼록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시옵소서. 죽이지 마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죄인의 위치로 팍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그 죽음을 담당해 버리는 것이죠. 왕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그러면서 그 여자를 높이 드러내죠.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왕은 말입니다. 그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하는 왕의 마음에는 죽일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었던 거예요. 1%도. 죽이라고 하는 왕은요,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죽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엄마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영원한 멸망을 받기로 작정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영원한 멸망을 받기로 작정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멸망을 선언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멸망시킬 마음이 1%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멸망 가운데 집어넣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멸망을 선언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게. 그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행복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진짜 엄마를 만나야 돼. 주인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려면요, 우리의 참된 주인, 우리의 참된 창조주, 그 주인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만나야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린 행복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는 있잖아요. 딱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이 아이가 가짜 엄마에게 빼앗겼더라고요. 가짜 엄마가 자기 죽은 아들을 팽개치고 이 산 아들을 빼앗았죠. 얘는 너무 불쌍해요. 태어나자마자 며칠 후에 가짜 엄마의 품 안에 품겼단 말입니다. 가짜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악한 마귀에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죄에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이, 이 핏덩이, 이 아이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 이 아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가짜 엄마에게 빼앗겨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아이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든지 진짜 주인과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려면은 우리는 예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품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주인의 품 안에 안기워야 여러분과 제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짜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진짜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 가둬버리신 거예요. 멸망 가운데 가둬버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에게 사역이 딱 선고되니까 진짜 엄마가 드러나더라고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의 위치로 내려간 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려고 먼저 고통하고 먼저 근심하고 이 아이의 모든 죽음을 스스로 담당한 자, 그래서 죄인 돼버린 자, 그가 진짜 엄마란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죄를 담당하시고 또 먼저 죄인 되시고 먼저 죽음으로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왕의 마음을 여러분 앞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솔로몬 왕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맨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저가 그 어민이라. 자, 거기다 줄 한번 쳐봐요. 27절에 저가 그 어민이라. 저가 그 어민이라. 지금 왕이 무엇을 해주고 싶었느냐면 엄마를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 여자를 칭찬하고 저 여자를 높여줘라. 저가 그 어민이라. 정말 엄마의 마음을 가진 거죠. 이 여자는 이 아이를 위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죄인돼도 괜찮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진 진짜 엄마였죠. 왕은 그 어미를 높이 세우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 여자 앞에, 아, 정말 저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그 엄마의 마음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 엄마를 어떻게 했겠어요? 예? 가짜 엄마는 그날 끌려가가지고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 그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짜 엄마를 잘라버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왕의 마음은 가짜 엄마를 잘라버리는 것이 그 왕의 목적이었고 왕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멸망 가운데 넣으신 이유는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엄마, 우리의 진짜 주인, 그 주인을 찾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와 우리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와 우리는 하나더라고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그는 예수님인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가 받은 슬픔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죄인의 위치에 탁 내려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주인, 주님, 참된 우리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신 겁니다. 저가 그 어민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이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세우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게 저가 우리의 참된 구세주심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십자가에서 높이 드러내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은 이 아이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려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서만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왕은 그걸 정말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걸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뭘 해주고 싶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에게 왕은 엄마를 주고 싶은 겁니다. 왕은 이 아이에게 엄마를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엄마를 주는 것이 이 아이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감되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를 주고 싶었겠습니까? 누구를 주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을 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아,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제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3장 안에는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었느냐면 그 아이에게 엄마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였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근심에서나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입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품에만 딱 들어가면 더 이상 이 아이가 근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다 풀어줄 거 아닙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에 엄마의 지혜가, 엄마의 능력이 이 아이를 온전히 감싸서 어떤 불행한 일도 이 아이에게 올 수 없도록 엄마가 완벽하게 막아줄 겁니다. 완벽하게. 이 아이의 모든 필요한 것 엄마가 100% 다 공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이 짧은 스토리 안에는 바로 성경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전체가 이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지혜로운 재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 안에 감춰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었는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여러분과 제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이 한 가지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근심과 어둠을 떨쳐버리고 오늘 또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참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신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내 안에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는 겁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말도 더듬고 내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를 이제 너로 말미암아 살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살거라.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마.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끌어가주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끌어서 저를 행복하게 주시려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 여기에 이 아이를 향한 왕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토록 뜨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